요한복음 36번 메시지.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이르는 그 영의 역사 첫 번째.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대하여 분명하다면 요한복음 16장을 이해하기란 쉬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장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앞에 두 장들에서 주님은 이미 주요한 원칙들을 다루셨습니다. 이 세 장들을 읽고 비교해 볼 때 주님은 계속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들은 바뀌었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6장에 올 때 우리는 주님이 앞장들에서 다루신 주요한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6장에 나아가기 전에 이 원칙들을 되새겨 봅시다. 첫 번째 주요 원칙은 주님이 가셔야 했다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가심은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심은 그분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하나의 걸음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가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오심에 있어서 또 하나의 단계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첫 번째 걸음은 성육신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걸음인 성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연합되시기에 앞서 두 번째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걸음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분은 육신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모양이었지만 그 영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그분의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14장과 15장에서 다루신 첫 번째 주요 요점입니다. 두 번째 주요 원칙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부활 안에서 실제 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이 없이 단지 주님에 대한 교리들과 가르침들과 의문들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은 실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실제는 성령이며 성령은 주님의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령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갖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을 갖는 것은 빛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은 또한 길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할까를 압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성령이 없고 단지 교리적인 가르침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는 성령이며 성령은 실제의 영입니다. 실제의 영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옴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세 번째 기본 원칙은 상호 거처입니다. 실제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상호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 거처가 될 것이며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삼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함께 연합됩니다. 이것이 이 두 장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신성한 목적의 주요 사상이요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의 비밀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이 문제를 보기란 어렵습니다. 거듭거듭 나는 주께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관념은 인간의 관념과 반대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의 눈이 이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열려지기에 앞서 어떤 계시와 하늘에 속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인성과 연합하시는 이 비밀은 당신의 어떠함보다 더 참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중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이 세 장들에서 주님은 주로 한 가지 문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거처가 되게 하며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을 다루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처음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는 내가 삼일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은 종교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이 인성과 연합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세 장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경륜이 실제로 우리에 대해 어떠한 것인가를 계시하며 그것은 곧 그 영이신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그분 자신을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은 우리가 깊이 인상받을 때까지 거듭거듭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 영이 오심을 위한 아들의 가심. 7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가심은 그 영의 오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일 그가 가지 않으면 그 영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주님의 가심은 궁극적으로 20장 17절에 있는 승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육신 안에서 가심. 아들이 이러한 말을 하셨을 때 그분은 아직 육신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 안에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부활 안에서 그 영 안으로 변형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 위해 아들이 그 영으로 오심. 아들은 육신 안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기 위해 그 영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구속자로서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해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이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아들이 보혜사로서 오신 것임. 아들이 보혜사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보혜사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서 오시기 위해 또 다른 모양 안에서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지만 비밀스럽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이것에 반대하여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나는 나의 답변으로서 당신에게 스가랴 2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의 이 부분을 읽고 누가 보내는 자이며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마침내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주여 당신은 둘 모두입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자 또한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의 만군의 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한 분이 만군의 주가 보내시는 이와 보내심을 받은 이 둘 모두이십니다. 그 영의 역사. 요한복음 16장의 중점은 그 영의 역사입니다. 이상에 따르면 그 영의 역사는 세 범주 안에 있는데 그 세 범주는 세상을 책망함과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아들을 계시함에 의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함과 장차 올 것을 열어줌입니다. 요한의 글 또한 세 부류,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며 그의 서신서들은 주로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아들을 계시하는 것이며 그의 계시록은 장래에 올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세상을 책망함. 8절에서 주님은 그 영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항목들 죄, 의, 심판은 각각 인격에 관계됩니다. 하나님 외에 곧 신성한 인격 외에 우주 안에는 세 주요 인격들, 아담, 그리스도, 사탄이 있습니다. 죄는 아담의, 의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탄에 관계됩니다. 죄는 아담과 관계에 있는데 이는 아담을 통하여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의는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데 이는 의가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심지어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이며 그리스도는 의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있고 정죄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상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분배된 의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처신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불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한 죄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행동과 처신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심판은 사탄과 관계 있습니다. 심판은 사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담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임할 심판에 참여케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나나 어떤 인간도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담 안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사탄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며 사탄의 심판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탄을 더 사랑하여 그와 짝하였으며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데 그를 도왔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를 연민하지도 마십시오. 아담 안에 머물러서 사탄이 심판당하는 것을 돕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남아서 영원토록 사탄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요 요점들입니다. 그 영은 이 점들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담, 그리스도, 사탄의 세 인격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세 인격들의 범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담 안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사탄의 심판에 참여케 될 것입니다. 죄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 주요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8장 44절에서 보는데 거기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근원입니다. 마귀의 악한 요소는 사람 안에서 사망과 어둠에 의해 죄로 역사하며 사람으로 죄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의 본성은 거짓이요 사망과 어둠을 가져옵니다. 모두 마귀, 곧 옛뱀에게서 태어남. 우리는 모두 마귀, 곧 옛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마귀는 죄인들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죄인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는 옛뱀이요 죄인들 또한 뱀들, 곧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모두 뱀의 독을 가지고 태어남. 모든 죄인들은 뱀의 독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마귀는 뱀의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뱀의 독을 가진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옛뱀, 마귀의 독이 있습니다.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남. 모든 죄인들은 아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이 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6천년 동안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신은 22살 되었을지 모르나 죄인으로서 당신은 6천살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늙었는데 이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죄인들이란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아담이 늙은 만큼 매우 늙었습니다. 모두 정죄된 채 태어남.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아담이 6천년 전에 정죄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죄받았기 때문에 정죄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모두 죄 가운데 죽으려고 태어났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그는 더 빨리 죽을 것입니다. 모두 죄의 종노릇 아래 있음. 8장 3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두 죄의 종노릇 아래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종노릇 아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임. 죄의 종노릇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도피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유일한 길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의 전환을 이룹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반초도 못되어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하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멸망케 하는 유일한 죄임. 9절에서 주님은 그 영이 죄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멸망케 하는 유일한 죄가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임을 봅니다. 여기에 있는 죄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담 안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옛 영역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새 영역, 즉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기를 원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멸망되기 위해 죄를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멸망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은행 강도짓을 하거나 당신의 남편을 속이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신사일지 모르나 주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당신은 멸망받도록 운명 지어집니다. 당신의 죄악된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는 것이며 당신에게 멸망하는 자격을 갖게 하는 유일한 죄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열쇠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의에 관하여 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오셔서 죽음. 아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오셨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만족하심에 대한 입증으로서 부활하시어 아버지께 가심. 10절에서 주님은 그 영이 의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의 죽음에 만족하셨으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만족하셨다는 증거는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으며 그를 자기 우편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분의 구속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청구를 이루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우편, 곧 하늘로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함 안에서 나타납니다. 만일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의 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영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에 관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까? 아니면 그분의 부활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과 10장 9절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물론 당신은 둘 다 믿겠지만 당신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살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연락되는 생명을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그분이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신과 그분을 연락하신과 그분의 구속의 죽음에 만족하셨음을 포함합니다. 아들이 의로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짐. 이제 아들이 의로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족해 하시는 아들, 연락된 아들, 즉 아버지를 만족해하고 아버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아들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의로서 주어졌습니다. 아들 자신이 이제 우리의 의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셨는데 그것은 예레미야 23장 6절에 예언되었으며 거기서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우리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아들 안에서 의롭게 됨. 믿는 이들은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의이신 아들과 함께 의롭게 됩니다. 아들은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의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됨. 믿는 이들은 죄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이요 아들은 육신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멸했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근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심판에 관하여 심판은 죄의 창시자요 사망의 근원이요 모든 죄인들의 아비요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위한 것임. 11절에서 주님은 그 영이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마귀와 관계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죄의 창시자요, 사망의 근원이요, 모든 죄인들의 아비요,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심판은 바로 그를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이는 그분의 심판이 사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못은 사탄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며 그것은 결코 사람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못이 사탄을 위하여 준비된 것임을 입증하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주님은 왕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아담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은 사탄을 위한 심판에 참여할 것인데 이는 당신이 그의 추종자로서 남아있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관자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심판됨.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자이신 주님은 뱀의 모양, 즉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들리셨습니다. 옛뱀, 곧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육신 안으로 주입했습니다.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을 심판함으로 사탄에게 매달려 있던 세상 또한 심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들리심은 세상을 심판했으며 그 주관자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어떤 죄인도 마귀와 함께 남아있을 것이며 그의 심판을 받을 것임. 우리는 불못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어떤 죄인도 마귀와 함께 남아있게 될 것이며 그가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탄과 함께하고 그의 동반자 중 하나로 남아있다면 당신은 불못에서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어떤 인간도 불못에 던지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그 심판은 사탄을 위하여 의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의 동반자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사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이 없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의 이 세 항목들이 복음의 윤곽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과 함께 심판에 참여할 것이라는 데 대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을 아담에게서 취하여 내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담 안에 남아서 사탄과 함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죄는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의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심판은 사탄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려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며 심판과 아무 관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세 항목들을 포함하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성령은 구원받기 위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도록 죄인들을 책망합니다. 1933년에 나는 워치마니 형제님과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상해에 머물도록 요청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요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죄와 의와 심판이 각각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의 세 인격들에 관계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상해에 있는 교회는 복음 전파 집회를 가졌는데 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기 위한 워치만니 형제님으로부터 온 작은 테스트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집회 동안에 나는 이 세 인격들에 관계된 세 항목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회소를 둘러보았을 때 네 형제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에 나는 그가 집회소 문 뒤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전파할 때 이 세 항목들로 매우 흥분했으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들로서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인격에서 두 번째 인격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첫 번째 인격 안에 남아있게 될 것이며 결국 여러분의 운명은 세 번째 인격, 곧 사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돕고자 합니까? 여러분은 그를 동정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영원토록 심판받을 그를 돕고자 합니까? 이것이 내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문제들에 관한 빛을 본 후에 짧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스스로 넘치는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워치만니 형제님은 나에게 그 메시지에 대하여 나와 이야기하면서 비트니스, 그 메시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메시지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에 관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치만니 형제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트니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에서 죄가 아담에, 의가 그리스도에, 심판이 사탄에 관계된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것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